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부족함 없이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대 빠른지라.
하늘과 선생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절망 앞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그 상황을 제공한 듯 보이는 이삭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가운데 무려 20년 아니 그 앞에 시간까지 합치면 근 5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위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 그것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나 마주할 수 있었던 막장 드라마급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긴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 온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현 주소입니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 그분으로 힘입어 각 개인이 신앙의 성숙을 꾀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간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절대 다수의 인물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거의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보낸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말 때문에 우리 자신을 굉장히 긍지롭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실존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그렇게 긴 세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것 그것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도 그리고 첩이었던 하갈도 그의 아들인 이삭도 이스마엘도 다 같은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자 말자 3장과 4장부터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것은 실낙원이었죠. 자기 이기심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카인 그리고 그 카인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추락하는 인생의 실상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그 말씀을 전수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사람들조차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간 덕분에 이 땅엔 홍수가 왔고 노아 이외에는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한 부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한 부류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서두부터 보여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치 구원은 끝났고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의 현 주소가 여전히 죄인된 기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주 위에서 내려다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 야곱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동일하게 거짓과 욕망과 자기 이기심이라는 기반 위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신약에서 인생의 실존을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실존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잠시 로마서를 통해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간 선교를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21장 하반부를 보다 먼저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오늘 신앱과 교우들에게 가장 유익하겠구나. 여러분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죠? 나 자신을 바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접촉점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밝혀주는 책이기에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걸 복된 시간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분명히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됩니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1장 1절로 시작되어서 17절까지, 그러니까 인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17절에서 끝나자마자 복음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18절 이후에는 심판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어갔다가 로마서를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며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대부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말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 구절 16절 17절 18절만 읽고는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자체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첫 서두는 심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니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밝히시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제시하고서는 심판과 죄를 먼저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주체가 되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로마서는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 먼저 설명드렸던 복음과 심판과 죄를 다시 연계를 잘 지어서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서 서두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어느 책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밝혀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32절까지는 형이 하학적 인간을 다룹니다. 바꿔 말하면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형이 상학적인 사람들을 밝혀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사람, 양심주의자.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 자신이 의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걸 지적하므로 형이 상학적인 혹은 도덕주의자나 양심주의자도 똑같이 선하지 못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 앞에 인간의 현 주소가 죄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그 지적에 3장 1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판하며 반발하는 모습이 8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난 9절부터 18절이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장 9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지금 로마서가 세 그룹의 인간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형이 상학적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9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냐 할 때 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거꾸로 설명해 볼까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깝게는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가깝게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가 됩니다. 주님께서 묻죠. 너희들은 나은 게 있는가? 우리 지금 주일 이 추운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와 있는 우리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침 아닙니까? 한 주 동안 명성교회 사건이 온 교계를 덮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벌렸던 세습 문제와 이 횡령 문제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분들만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이전 투구합니까?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우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형제들 사이에서 내가 정말 나의 이기심이나 욕망을 죽이고 가족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포기합니까? 교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우리 이기심을 채우지 않고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고 물러납니까? 사실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기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단지 조금 크고 작고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숫자보다 우리가 짓는 죄의 숫자가 조금 덜할 뿐이거나 그들이 짓는 죄의 크기보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크기가 조금 적다는 것 뿐이지 본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우리는 어떠하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결코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10절은 단언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다행히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어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더러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지금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다시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엊그제 태어난 하윤이부터 유치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 초등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 중고등부부터 청년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대로 두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진수인 복음을 소개하는 로마서가 왜 첫 서두부터 죄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신랄하게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게 뭐 때문이죠? 나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만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꽤 긴 시간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렸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톨스토이는 이 시대가 낳은 천재작가라고 불리우거든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인생의 본질을 그의 소설을 통해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어지간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인생의 본질을 논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늘 책마다 그리고 그가 적는 글마다 그리고 그림에서조차 표현했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이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을, 그러니까 사람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우물 가운데 덩굴에 매달려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두운 밤에요. 그런데 우물 제일 밑바닥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요. 우물 밖에는 맹수가 이 사람이 덩굴을 타고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덩굴을 붙들고 인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덩굴의 윗부분에 생쥐 두 마리가 줄을 갉아먹고 있어서 그 줄이 계속 약해져 가요. 근데 톨스토이가 그런 상황에서 인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면요, 그 상황에서 인간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덩굴에 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 줄기에서 단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 단물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물을 빨아먹는 재미 때문에 지금 위에 줄이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밑에 독사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위에 맹수가 기다린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만약에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이 자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물이 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줄에 매달려서 단물 좀 더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 줄에 매달려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지금 밑에 독사가 울거리고 위에 맹수가 있고 넝쿨을 지금 쥐들이 갉아먹어서 조금 있으면 끊어지겠는데 그 단물을 빨아먹고 앉아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여기 붙어 있으면서 조금 더 좋은 옷, 좋은 집,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서 화내고 삐지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구원자를 찾겠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이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에노스만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외에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 자체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덩굴에 매달려서 단물 좀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가 먼저 인간의 죄인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에 계신지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점해오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죄인이지.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은 뭐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는 끊임없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 혹시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죄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신약 성경을 읽으신 모든 분들은 율법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경천애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요, 조건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보잘것없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아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늘 악으로 대갚아주는 인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사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나님은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법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제와 선교에 힘쓰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도울까 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죠? 도울 만한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도와주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돼 갈만한 교회를 돕는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투자해서 투자한 가치가 결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생색이 날 만한 데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준이 뭐죠? 뭔가 일을 제대로 할 만한 선교사를 돕자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우리가 주는 이 돈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효율이죠. 오늘 모든 사랑,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기반은 아낌없이 주신, 낭비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효율성 위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죠. 교회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도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뽑아서 줬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논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성공할 아이거든요. 지금 전달되는 돈이 그 아이의 성공을 뒷받침해서 무언가 후일 그 문제에 대해 영광을 다시 입으려는, 그럼 이건 도움이라고 하는 것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랑의 기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그 도움이 나의 이름을 내거나 생색을 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기 치장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만냥 탕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로 묻어받은 그 사랑, 그분의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수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냥 빚진 자를 가두는 것처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있다는 거죠. 사실 로마서는 뒤로 가면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5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가, 의로운 자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는가 묻습니다. 7절에서요. 그럼 뭐라고 답하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의로운 자를 위해서는. 그런데 본문이 행간에 말하고 있는 게 빠진 건 빠졌지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악당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간들이냐면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비껴서는 것만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정도로 받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 희생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제가 15장 9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명 정도 용서해주고 한 명 정도 참아주고 덮어줬다고 해서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 하고 있으면 내가 꽤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읽은, 그러면 목사님은 왜 3장을 실컷 읽어놓고 지금 뒤로 가서 본질의 문제를 벌써 이야기하는가 하죠. 우리가 아직 로마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서두에는 그렇게 원론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현 주소를 기준 삼지도 않습니다. 3장에서 시작하면서 애초에 우리더러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13절로 18절이 밝혀버립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로마서 3장, 아까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고발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고 이웃을 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굳이 뒤로 가지 않아도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 대한 우리 이웃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우리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를 위해 죽는 건데 그것과 완전 무관하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어떤 입술이라고 지금 표현해놓죠?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땅을 파서 밑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무덤은 땅을 파지 않습니다. 동굴을 파서 앞에 돌을 막아두잖아요. 그럼 돌을 굴려서 그걸 열고 그 안에다 시체를 쌓아두거든요. 그럼 동굴 입구가 열려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으면 그 썩은 물들이 흘러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입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입을 열면 좋은 말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입을 열어서 남을 높이고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입을 열면 누군가를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둘이 친해지면요, 그 둘에게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표시다라고 봅니다. 그 둘이 갑자기 친해진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가 아니라 둘이 동시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친해지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감없이 밝힙니다. 인간은 악당입니다. 그죠? 선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건 생색을 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친하거나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삼아서 누군가를 몰아내기 위한 행동임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고발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실존이라고 합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별반 다를 것 없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 그 긴 45년의 여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앙에, 아니 어제보다 훨씬 더 못한 태보된 신앙관과 인격과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듯이 그리스도를 오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훈련함으로 연습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대다수의 인생은 지금 우리의 모든 실존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갓을, 아니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그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뭐가 달라져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신자에 나아갈 방향을 설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폄하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씹기 위해서 있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 생명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열린 무덤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곳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고 덕을 세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이게 신자의 구원을 얻고 나서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과 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죽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 그들만 얻을 수 있는 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어려워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게 바로 기도 밑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이 기도에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 삶을 바르게 살기 원하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강권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정하신 그 기준의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입술이 열린 무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야 될 기도들을 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그 생명에 걸맞는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실존을 봅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